우리 인사를 이미 하셨겠지만 좌우로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우리 끝까지 완주합시다. 오늘 1절서부터 11절까지를 다루겠는데요.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라는 말씀으로 11절까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니까 이 야고보서 전체에 관한 개론 시간을 좀 한 간략하게 한 5분 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일반적으로 알기에 행위만을 강조하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그러나 이 책이 기록된 목적을 보면 이 책은 행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기보다는 믿음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혹자는 이 책을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해 왔어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오직 성경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바로 가르치면 되지 이러한 사소한 문제까지 꼭 이렇게 서신을 통해서 정경화시켜서 거론할 필요가 있었겠는가라는 조금은 이 책에 대한 가치를 낮게 취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예를 들면 어떨까요? 그 신영복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그 성공회 신학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연세가 좀 드셔서 그분이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했죠. 시국 관련 사건에 연루가 돼서 굉장히 오랫동안 감옥에서 투옥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그 좋은 책들을 썼는데 그 책 한 부분에 보면 어느 날 같은 방에 노인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종이에다 뭘 자꾸 그리신다는 거예요. 어르신 뭘 그리십니까? 이렇게 봤더니 그 종이에다가 집을 그리는 겁니다. 근데 유심히 보니까 이 어르신이 그리는 집의 순서가 매우 특이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을 그리면 우리 습관대로라면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그리죠? 지붕을 먼저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이제 기둥을 그리고 벽을 그리고 제일 밑에다가 기초를 그려넣죠. 이게 일반적으로 집을 그리는 우리가 배운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거꾸로 기초부터 집을 그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벽을 올리고 기둥을 세우고 맨 마지막에 지붕을 덮더라는 거죠. 그래서 알았대. 아, 이분은 집을 직접 지어본 분이구나. 지어본 사람만이 그릴 수 있는 순서대로 집을 그리더라는 거죠. 제일 마지막에 지붕을 씌웠다는 거죠. 야고보 서신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기초를 놓고 기둥을 세우고 벽을 바른 다음에 뭐를 덮어야 집이 완성이 됩니까? 뚜껑을 덮어야 집이 완성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만약에 지붕을 안 씌우면 바람이 불거나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도무지 그 안에서 살 수도 없고 기둥과 기초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야 집으로서 가치나 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야고보 서신은 짧은 다섯 장에 걸친 서신이지만 마치 우리 신앙 생활에 지붕을 덮어 씌우는 역할을 하는 서신이다 생각을 하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책은 기초에 관한 설명보다는 복음이 무엇이고 구원은 어떻게 얻는 것이고 라는 구속사적이거나 구원에 관한 기초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붙들고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삶의 문제가 전체에 걸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야고보 서신이 갖는 그 색깔이에요. 자, 그러면 간단간단하게 우선 이 책은 누가 썼는가? 누가 썼겠습니까? 예, 야고보가 썼겠죠.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야고보가 네 명씩이나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어느 야고보일까요?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지나갑시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서신을 왜 기록했는가? 목적이 중요하겠죠. 신학적인 이유가 있고 신앙적인 이유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서신을 썼습니다. 첫째, 이 서신은 어떤 신학적 이유 때문에 썼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학자들의 추정대로라면 AD, 그러니까 주후 36년경 다메섹 언덕에서 회심을 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복음의 사명을 받고 사도가 되죠. 그리고 그는 평생을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를 제일 먼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가 전하는 복음이 곳곳마다 시비가 붙은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어떻게 구원을 믿음으로만 얻느냐? 우리 조상들이 오랜 세월 전통으로 물려주고 내려온 그런 율법을 함께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겠는가 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신학적인 논쟁과 시비가 붙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AD 48년에서 49년 사이에 이 문제가 너무 혹독한 복음 전하는데 난제로 등장을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그 유명한 종교회의가 소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역사적으로 중요한 종교 최초의 회의가 돼요. 그 회의 주제는 뭐였는가 하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느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느냐. 이것이 굉장한 초미의 신학적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강론 끝에 사도 베드로의 증언과 지지를 통해서 결론을 내죠.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습니다. 라는 아주 매우 중요한 신학적 결론을 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벌어졌어요. 오, 그렇구나. 그러면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한번 믿고 구원을 얻었으면 그 구원은 절대 취소되는 법도 없고 끝까지 완전하구나. 그렇다면 뭐 그렇게 뭐 열심히 살 필요 있나? 좀 적당히 살아도 어쨌든 구원은 취소되는 게 아니니까 해서 살금살금 어떤 오해가 벌어지기 시작했는가 하면 행위에 대한 무용론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이런 문제가 오늘날에도 잘못된 이해를 가진 일부 신앙인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 한번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으면 그 구원은 취소 안 된다면서? 맞아요. 아, 그럼 뭐 조금 적당히 살아도 좀 양심에 가책이 되고 거리끼는 건 사실인데 괜찮지 않나? 그래서 요즘 그 흔히 유행하는 값싼 은혜가 유행병처럼 번지기 시작했어요. 값싼 은혜. 모든 것이 은혜로. 이런 신앙의 불균형스러운 일들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깊숙이 잘못된 신앙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지책으로 야고보 사도가 펜을 든 겁니다.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그 믿음의 실체가 뭐냐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린 책이 이 야고보서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오늘 이 시대의 값싼 은혜의 유행병 속에 머물러 있는 잘못된 우리 신앙을 중요하게 교정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이 시대에 절실하게 필요한 책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서신이 쓰여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입니다. 본론. 이제야 본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좀 보십시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는 사실상 오늘날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긴 설명 안 하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우리가 익숙한 주제가 또 오늘 본론에 해당하는 주제가 2절에 걸쳐 있는데 이 부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여기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막 오는데 막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그럴 사람 있어요? 저부터도 시험은 싫어요. 시험이 기쁘고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기쁘게 여기라고 설명합니다. 자, 이래야만 되는 분명한 하나님 입장에서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할 테니까 지금부터 그 세 가지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시다. 이는 너희 믿음의 뭐죠? 시련이. 자, 앞을 보세요. 첫째가 믿음의 시련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믿음의 시련이라, 도키미안 시련이라는 말은 검증하다, 드러나다 그 뜻이에요. 진위가 드러나다. 자, 시험이 옵니다. 자, 시험이 지금 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만 오는 게 아니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시험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처음에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반 반응이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이 울부짖고 똑같이 부정하고 똑같이 고통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겉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반항하고 절규하고 절망하고. 그런데 그 파멸의 밑바닥까지 갈 때쯤에야 탁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이렇게 탁 심어놓은 생명력입니다. 이게 처음엔 다 똑같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울부짖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받아들이지 않고 울부짖고. 근데 이제 밑바닥까지 가요. 근데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없는 쪽에는 이것이 궁극적인 파멸과 절망으로 나락에 떨어지고 말지만은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서 에베소 2장 8, 9절에 보니까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탁! 그 믿음의 선물을 마음에 씨로 담고 있는 자는 그때야 비로소 탁! 반응이 나타나는데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그래도 하나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살려주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이게 뭘 통해서 드러난다고요? 시험을 통해서 드러난다고요. 증명이 된다고요. 저 사람이 믿음이라는 생명의 씨가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가 그냥 일상 때는 몰라요. 표도 안 나요, 잘. 그런데 시험이 닥칠 때 처음엔 똑같이 그렇게 절규하고 반항하고 부정하고 악을 쓰다가 마지막 단계에 이게 탁 붉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잖아요. 한 번만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사람 안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비록 겨자씨만한 믿음이었을지라도 뭐가 확인이 되죠? 믿음이 있었다는 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이것이 시험이 갖는 궁극적인 첫 번째 이유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 내 속에 심겨진 믿음은 생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험이라는 어려운 과정들이 막 밀어붙여질 때는 이것이 탁 진의가 드러나서 그때부터 인내가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그 믿음이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3절을 보시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어떻게 이루라? 자, 그런데 여기 보면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놓고 온전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보세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앞을 보십시오. 거의 다 왔어요. 여기 4절에 등장하는 전반부의 온전과 후반부의 온전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 그리고 온전히 구비하여 너희로 하여금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한다. 도대체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뭘까? 이 새벽부터 너무 또 어렵게 설명을 하면 오늘 하루 종일 그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새벽 내내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 부분을 좀 쉽게 전달을 할 수 있을까? 예를 하나 들게요. 이럴 때 예가 제일 좋습니다. 대장장이가 쇠를 이렇게 가지고 궁리를 했어요. 아, 이걸 뭘 만들까? 알았어. 배를 멋진 배를 한 척 만들자. 모형, 물론 모형이죠. 그래서 머릿속에 멋진 배 한 척을 그렸어요. 목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멋진 배 한 척을 궁극적으로 대장장이의 머릿속에 목적을 했다면 우선 그 쇠붙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에다가 녹여야 돼요. 한 번 녹여서는 안 되죠. 녹였다가 식혀서 두들기고 녹였다가 식혀서 두들기고 녹였다가 식혀서 두들기고 반복되는 과정과 시간이 필요해요. 자, 전반부의 인내는 그 자체가 갖는 인내를 얘기합니다. 그 온전함이라는 것은 자체가 갖는 인내를 온전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온전함을 견딜 때 마지막에는 배가 나왔네. 근데 두들기다 보니까 배가 나온 거예요. 대장장이가 배를 목적으로 사실 한 거예요. 그렇죠. 트레이너가 계속 허파가 막 입 밖에 나왔다 들어갔다 할 정도로 운동선수들을 트레이닝을 시켜요. 특별히 그 국가대표 선수들 그 훈련하는 거 보면 정말 코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뛰게 하죠. 그것도 여러 종류의 그 형태로 달리기를 시킵니다. 장거리를 시키고 또 짧은 거리를 빠른 시간 내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게 이렇게 삑 하면 탁 갔다가 삑 하면 또 왔다가. 근데 그 평생 운동을 하는 선수들도 막 운동장에 쓰러져요. 저 코치가 나하고 무슨 원수가 졌나? 그렇진 않죠. 그래서 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건데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다 보니까 나중에 뭐가 온전해졌어요? 심장이 두 개가 달린 사나이가 된 거예요. 실제로 아주 튼튼하고 90분을 뛰어도 지치지 않는 체력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에는 두 스테이지가 있어요. 첫째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 과정에서 겪어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온전함이 있어요. 그 인내를 온전히 감당해야 돼요. 근데 그걸 감당할 때는 미치는 거죠. 이게 뭘까? 왜 이러실까, 하나님이? 너무 하시는 거 아닐까? 그런데 그 인내를 온전히 코스웍을 코에 단내가 나도록 감당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멋진 배가 한 척 탁 만들어지거나 심장이 두 개가 달린 사나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미 트레이너나 대장장이가 머릿속에 계획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시험이 올 때는 이번엔 어떤 그림이 저 멀리 준비되어 있을까? 분명 기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자체가 시험이에요, 시험. 중요한 시험의 현장이에요. 그런데 어떤 시험이 몰려와도 이 시험을 온전히 감당할 때 저 끝에 어떤 궁극적인 온전함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까? 분명히 그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이 시험을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청년 시절에는 모든 게 답도 안 보이고 구름 속에 던져져 있는 것 같고 안개 속에 놓여져 있는 것 같고 답답해요. 준비된 것도 없고 그리고 힘들기만 해요. 예,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저 그 인내의 긴 코스 끝에 그 인내를 감당해야 되는 그 순간에조차도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목적한 선물의 온전함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사도는 시험이 닥치거든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을까? 내게 어떤 온전함으로 준비하셨을까? 이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기대가.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이 이 세파를 넘어가는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큰 능력과 은혜로 다가가기를, 붙들려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두 가지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시대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시험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3주간의 이 특세를 통해서 그 시험의 정체를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고 기도로 인내의 경주를 감당하다가 저 온전함의 끝에 진짜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온전함의 실체를 보고 만질 수 있는 응답의 역사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과 교회와 또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수 받으실 분들은 이 앞쪽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한 날을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저들 매일매일 귀한 은혜가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험이 닥쳐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인도하여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